메르하바. 세 번째 떠나는 민담 여행의 목적지는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의 정식 국명은 터키 공화국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3.5배에 이르는 넓은 국토가 흑해, 에게해,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죠. 이런 지리적 배경과 선사시대부터 다양한 문명이 존재했던 역사적 배경 때문에 터키는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만나 빚어낸 조화로움을 가진 나라입니다.
터키의 현재 수도는 앙카라이지만 1922년까지 수도였던 이스탄불이 여전히 사회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요. 터키인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고 종교가 생활 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터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고전일기 세계 민담 여행 오늘은 여러분을 터키로 모십니다.
함께 가시죠. 따라와.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는요. 리사오노의 터키 민속음악 우스쿠다르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는 6.25 참전 때 터키 군인들이 우리 6.25 때 많이 와서 도와줬잖아요.
네네.
이때 이제 뭐 쉬는 시간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죠.
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알려진 터키 민속 음악이라고 합니다.
우스쿠다르. 이거 많이 좀 음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진영 씨는 터키 하면 뭐가 떠올라요, 터키?
저 터키 하면은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네. 그렇게 떡을 집어 먹었던 그 기억이 왜? 있어요. 거기가 이스탄불 가면은 그 공항에 터키 떡을 맛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탑처럼 싸놔요.
시식?
시식을 할 수 있게. 이거는 무슨 맛이고 저런 맛인데
그렇군요.
거기 이영자 선배님이랑 저랑 떡을 진짜 흔적조차 없게 해놓고 왔던 기억이 나요. 아마 우린지 모르겠지만.
상상되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EBS 성우 이민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드디어 오셨군요. 네. 언제 모시나 했는데.
그래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역시 바쁘셔, 그러고.
네. 아니, 육아 때문에 그래요.
아, 육아 때문에 그러세요?
네, 그래서 바빠요.
아, 근데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어요.
네, 아무래도 네. 얘가 생기니까는 네.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오, 그때 굉장히 풍년이셨잖아요. 갑자기
제 인생이 제일 풍년이었어요.
네, 이렇게
행복했는데.
굉장히 가뭄이 들으니까.
실례지만 몇 킬로 정도 감량하셨죠?
지금 그때보다 그 풍만했을 풍년이었을 때 10kg, 11kg.
와. 역시 어마어마하네요. 저는 애가 태어남과 동시에 이민규 씨가 다시 태어난 줄 알았어요. 지금.
같이 태어났어요.
네. 오,
좋습니다. 네.
뭐 훨씬 멋있어지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요 선배님, 터키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연이 아까 또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네.
또 무슨 인연이 더 있나요?
터키가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죠.
네.
터키의 조상은 훈족과 트르크족입니다.
트르크족.
한자식 이름은 흉노와 돌고리죠. 돌고리.
네.
이 고조선 시대부터 사실은 우리 이웃에 살았어요. 터키인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고 중국의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와 대항하기도 했는데
네네.
결국 이 한족에게 밀리면서 돌궐족의 어떤 그 수장이 야, 우리는 여기서 살지 말고 더 먼 중앙아시아 저쪽으로 가서 살자. 그래서 지금의 터키가 자리 잡고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이주해서 터키인으로 자리를 잡았죠.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5 때 연합군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고 이 전쟁 때 많은 터키인들이 희생이 됐죠. 그래서 아, 우리나라 코리아를 굉장히 친하게 생각하고
네네.
칸크르디쉬 피로 맺어진 형제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역사 시간에 배웠던 흉노, 돌궐, 이게 바로 터키였군요.
그렇죠. 네.
6.25 전쟁 때도 파병을 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참 고마웠었는데.
고맙죠.
네. 네.
그리고 우리 게시판으로 김효진 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민규 씨가.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미술학도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연히 EBS의 고전일기를 알게 되어서 애청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밤과 새벽에 홀로 고독하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클래식처럼 조용한 음악을 듣곤 했는데 지금은 고전일기를 통해 교양과 지식을 쌓으며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언제나 감미로운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명로진님, 어려운 내용을 재미있고 쉽게 풀어주시려는 권진영님, 좋은 방송 들려주시는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은 것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낭독은 셜록 홈즈, 톰소의 모험, 베르사유의 장미,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입니다. 참 그리고 가끔씩 등장하시는 백운철님 목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셜록 홈즈 때의 나레이션이 정말 잘 어울려서 듣기 좋았네요.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민규 씨도 목소리가 참 좋은데.
제 얘기는 없네요.
네, 백운철 씨 듣고 계신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네.
듣고 있으면은 분명히 저
또 문자 그 남기실 게시판으로. 텐데.
파란 셔츠 너무 멋있네요. 저 주세요. 뭐 이런 문자 남길 텐데.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고전 읽기는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 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가지고요. 반디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 고전 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 읽기 페이지 있습니다. EBS 고전 읽기 검색하고 오셔서 좋아요 하고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 읽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인천 송도 국제도시 트라이벌에서 김원준 교수님의 특강 그리고 혜은이 씨 바닐라 어쿠스틱의 공연이 펼쳐지는 고전 콘서트 함께합니다.
네. 공개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시는 길과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판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사연의 주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던 옛날 이야기. 내가 들었던 옛날 이야기. 여러분. 어떤 옛날 이야기들이 생각나는지요. 반디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의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터키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후 이 날짜 동안은 외출하거나 남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생후 이 날짜 동안 엄마와 천사들이 아기를 보호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또 사람이 죽은 후 이 날짜가 되면 고인의 가족들이 친척이나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장만해서 나누어주는 풍습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숫자는 과연 며칠까요? 1번 40, 2번 100.
아, 어려운데요?
어렵네요.
네. 오늘은 힌트를 안 드리겠습니다.
아, 안 드립니까?
네. 찍어주세요.
그래요. 찍으세요. 이 중에 힌트는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아니면 정답이 짐작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대로 보내주십시오. 정답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네. 그럼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얼른 터키 만남. 터키의 민담 만나보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볼 터키의 민담은 내 남편은 비둘기 왕자입니다. 궁금하시죠? 낭독 시작할게요.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이 살고 있었다. 왕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얻은 딸인데다가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공주였다. 어린 공주는 항상 유모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유모도 공주 곁을 떠나는 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서 유모와 이 얘기를 나누던 공주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유모, 정말 지루해요. 저 수트를 들고 정원에 나가요. 정원에서도 진주로 술을 놓을 수 있잖아요. 바람도 쐴 겸.
그래서 유모는 한 손에는 수트를 들고 다른 손에는 황금 가위, 진주를 담은 통, 황금 바늘이 든 바구니를 들고 공주를 따라 정원으로 나갔다. 장미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정원에는 한가운데 대리석으로 만든 분수대가 있었고 그 옆으로 과일나무 한 그루가 때마침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공주와 유모는 그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아 수틀에 진주로 술을 넣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밝은 빛이 쏟아졌다. 올려다보니 나뭇가지에 산호빛 주둥이, 산호빛 발을 한 비둘기가 날아와 있는 것이었다. 그 아름다움에 취한 공주는 술을 놓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비둘기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을 때 비둘기가 갑자기 앉아있던 나뭇가지에서 날아와 공주의 황금 가위를 물고는 푸드덕 날아가 버렸다. 그래도 공주와 유모는 그저 날아가는 비둘기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다음날 공주와 유모는 이번에는 은 가위를 가지고 정원으로 나가 대리석 분수대 옆에 앉았다. 공주가 수틀에 진주를 수놓고 있을 때 다시 아름다운 비둘기가 나타나서 어제 앉았던 나뭇가지에 앉았다.
아, 비둘기가 황금 가위를 가져왔구나.
그러나 공주는 곧 비둘기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황금 가위 따위는 잊어버리고 말았다. 바로 그때 아름다운 비둘기는 나뭇가지에서 날아올라 분수대 위를 한번 획 돌더니 공주의 황금 바늘을 잡아채가 버렸다. 공주도 유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비둘기의 꽁무니만 바라보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공주님.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비둘기는 마법의 새 같은데요.
다음 날 유모는 은바늘을 가지고 공주와 함께 정원으로 나가 대리석 분수가에 앉았다.
오늘도 비둘기가 올까?
잠시 후 그들은 아름다운 비둘기가 어제와 똑같은 가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공주는 일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비둘기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렸다. 비둘기는 날개를 펴고 유유히 주위를 돌아다니더니 쏜살같이 분수가로 내려와 진주통을 낚아채어 멀리 사라져버렸다. 공주는 이제 진주통이야 없어졌건 말건 오로지 어서 내일이 되어 비둘기를 다시 보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아름다운 비둘기는 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둘기를 다시 못 보게 된 공주의 슬픔은 더해만 갔다. 어느 날 아름다운 비둘기에 대한 그리움을 더 이상 참지 못한 가련한 공주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비둘기들을 아주 좋아해요. 비둘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온 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비둘기 모두를 정원에 데려오라고 명을 내려주세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비둘기를 하나 골라 제가 기르고 싶어요.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비둘기들을 모아오거라.
그날 이후로 그 나라에서 비둘기를 기르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궁전의 정원으로 모여들었다. 공주는 행여나 그 비둘기를 다시 만날까 싶어 비둘기란 비둘기는 모조리 살펴봤다. 그러나 형형색색 온갖 종류의 비둘기를 다 봤지만 그 어떤 비둘기도 전에 봤던 그 아름다운 비둘기와는 닮지 않았다. 비둘기를 찾을 희망을 잃어버린 공주는 결국 슬픔을 못 이겨 몸져 눕고 말았다. 왕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무척이나 슬펐다.
용하다는 의원은 모조리 궁전으로 불러라.
그러나 어떤 의원도 공주를 치료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던 중 공주는 무슨 생각이 떠오른 듯 유모에게 말했다.
유모, 간청이 있어요. 나는 슬픔 때문에 곧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아버님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커다란 목욕탕을 만들어달라고 말해줘요. 이 목욕탕에서 온 나라의 모든 사람이 무료로 목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다만 목욕하고 나올 때 그 대가로 내게 자신들의 고민을 말해줘야 해요. 이렇게 하면 그 비둘기를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유모.
유모는 왕 앞으로 나아가 공주의 간청을 알렸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슬픔에서 벗어나게 할 방도를 찾고 있던 왕은 쾌히 유모의 청을 받아들였다.
나라 안에 있는 유명하다는 건축가들을 모조리 불러 모아 공주가 원하는 목욕탕을 지어라.
짧은 시일 내에 으리으리한 목욕탕이 완공됐다. 그 목욕탕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으며 한 번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왕의 명을 받은 전령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쳤다.
목욕탕 입장은 모두에게 무료다. 그 대가로 목욕을 하고 나올 때 자신들의 고민이나 슬픔을 공주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다음 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목욕탕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목욕이 끝나면 사람들은 공주 앞으로 나가 먼저 감사의 말을 올리고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한 다음 자신들의 고민을 얘기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 어느 마을에 살고 있던 캐롤란이라는 아이의 귀에도 무료 목욕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됐다.
어머니, 어머니, 우리도 그 목욕탕에 가 깨끗이 씻어요. 나오면서 공주님께 우리의 가난을 털어놓으면 되잖아요. 에? 어쩌면 공주님이 도와줄지도 몰라요. 어머니.
내 대머리를 공주님께 보여주었다가는 우리를 목욕탕에서 쫓아낼 거야. 그러고 싶으냐?
공주님은 마음씨가 착해서 누구의 고민도 들어준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그 누구도 쫓아내지 않았다니까 우리도 가봐요. 네?
그럼 지금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오너라. 더러운 옷을 입고 갈 순 없잖니.
캐롤라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주둥이가 깨진 물동이를 들고 손사같이 우물로 뛰어갔다. 그런데 우물에 가보니 작은 닭이 염소 가죽 수통에 물을 채워 등에 메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이었다. 닭이 사람처럼 일하는 것을 본 캐롤라는 매우 놀랐다.
세상에! 가만있자. 그런데 닭이 물을 어디로 가져가는지 좀 봐야겠어.
캐롤라는 양동이를 놓고 닭의 뒤를 따라갔다. 닭은 한참 동안 길을 가더니 어떤 산자락에 도착해서는 웬 구멍 안으로 쑥 들어갔다. 캐롤라니 그 구멍으로 가서 보니 깨끗하고 새하얀 대리석 계단이 지하로 연결돼 있었다. 캐롤라는 닭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한참을 내려간 끝에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도착했다. 닭은 어딘가로 종종 걸음을 쳐댔다. 캐롤란도 닭을 놓칠세라 열심히 달렸다. 가다 보니 긴 대리석 복도가 나왔다. 하얀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줄줄이 늘어서 있고 금으로 장식된 반구형 궁룡이 번쩍번쩍 빛났다. 대리석 기둥 뒤에는 문들이 있는데 문 손잡이들은 홍보석, 노곡, 금강석으로 되어 있었다.
네, 낭독에 이어서 손예진의 내가 찾는 아이 듣고 왔습니다.
네.
이야기에 등장하는 소년 캐롤란. 캐롤란은 터키 민담에 자주 등장하는 소년인가요?
캐롤란, 터키 민담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네. 캐롤란이.
터키는 지혜를 대표하는 인물을 상징해요. 가난한 부부나 홀 어머니의 아들로 나오고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머리는 뜻 대머리예요. 그런데 굉장히 지혜가 있고
네네.
꾀를 잘 내고 적들을 쳐부수고 결국 부자가 됐죠.
네,
상대가 왕일지라도 굴하지 않는 거. 또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당한 짓을 한 사람이나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이런 저 도둑이나 폭군 앞에서 항상 꾀를 발휘해서 그들을 골탕을 먹이죠.
아, 그런 캐롤란이구나.
네, 어린이들한테 아주 그 사랑받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그럼 터키 민담의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터키 민담은 선과 악의 대결.
네.
착한 사람과 괴물의 대립 같은 구도로 전개되고요. 마지막엔 역시 선이 승리하는 걸로 그렇게 끝납니다. 뭐 거인, 마녀, 노파, 왕, 대머리 소년 캐롤란, 요정 등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을 하죠.
네네.
자, 반디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터키 10년 전에 3개월 정도 여행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볼 것도 많고 아름다운 거,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도 많아요. 장명희 씨가 보내주셨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경자님, 저는 신혼여행을 터키로 다녀왔는데요. 고등어 케밥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고등어 케밥.
흔들거리는 바이킹에서 팔던 고등어 케밥의 맛은 신기했답니다. 네. 진짜 먹어보고 싶다.
네, 그리고 이현님이 보내셨습니다. 터키 여행 갔다가 터키 완전 반했어요. 오늘 잘 들을게요. 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허예진 씨, 저는 토끼 삼형제가 엄마 약 구하러 산 넘고 물 건너 신선 만나 약 받아오는 이야기 좋아했어요. 하셨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성란님, 로마인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터키가 소아시아 지역에 자리를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살았더군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종일반 선생님 강문전님이 보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네네.
저에게 터키란 여행 갈 때마다 제 일상 경유지로 뜨는 그런 곳이죠.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아직 제겐 미지의 세계 같아 매우 궁금한 곳입니다. 너 정말 정말 고전일기를 실시간으로 듣고 싶어서 아가들에게 자유 선택 활동 시간을 주고 온에어 틀어놓았어요. 저 참 잘했죠?
네, 잘하셨어요. 네, 어디 유치원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네.
자, 하승성님, 무더운 여름 때면 들려오는 전설의 고향 속 구미호랑 네 다리 네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무더위도 식혀주는 무서운 얘기가 여름에 딱이죠.
딱이죠. 하십니다. 네,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물동이를 메고 간 닭을 따라 캐롤라는 궁전에서 화려한 비둘기 두 쌍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비둘기들은 젊은 남자와 여자로 변해서 물놀이를 즐기다가 다시 비둘기로 변해 날아가 합니다. 그리고 캐롤라는 허둥지둥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공주의 목욕탕으로 향합니다.
모자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함께 목욕탕으로 향했다. 목욕탕에서 나온 후 모자는 공주를 뵈러 갔다. 먼저 어머니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말하다 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하며 근근히 살아가는지 구구절절 이야기하기도 했다. 어머니가 나간 후 캐롤란이 공주의 앞에 나갈 차례가 됐다. 캐롤란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어머니가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를 이미 말했으니 같은 얘기를 할 순 없었다.
그래, 할 수 없어. 공주님께 고민 대신에 이야기를 해야지. 어쩌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만 듣는 게 지겨울지도 몰라. 재밌게 해드려야지.
캐롤란은 우물가에서 닭을 보고 뒤쫓아간 이야기와 낯선 곳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다. 캐롤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공주는 점점 궁금한 생각이 들어 자꾸 캐묻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내 곁으로 좀 더 다가오지 않겠니?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 캐롤란은 본 것을 모두 다 이야기해 주었다.
와, 캐롤란, 만약 나를 거기로 데려가 주면 그 대가로 이 목욕탕을 너에게 줄게. 어때?
우와, 기꺼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음 날 아침 캐롤란은 공주와 함께 우물을 향해 길을 떠났다. 우물에 도착했을 때 공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정말로 닭이 가죽자루에 물을 담아 등에 지고 어디론가 나르고 있었던 것이다. 공주는 호주머니에서 목욕탕의 황금 열쇠를 꺼내 소년에게 주었다.
캐롤란, 나는 약속을 지키겠어. 자, 여기 목욕탕의 열쇠를 받아. 오늘 이 시간부터 목욕탕은 너의 것이야. 어머니와 함께 운영해. 편히 잘 살고. 나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먼 여행을 떠났다고 말해줘. 알았지? 그럼 안녕.
캐롤란은 아름다운 목욕탕을 가지게 돼서 기뻐해야 할지 공주님과 헤어지는 것에 슬퍼해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열심히 닭을 쫓아가는 공주님의 뒷모습을 보며 행운을 빌어준 다음 기쁜 마음으로 목욕탕으로 달려갔다. 한편 공주는 닭이 놀라서 달아날까 싶어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한참을 가니 닭이 그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다. 공주도 그 뒤를 따라가 들어갔다. 지하로 통하는 대리석 계단을 내려가 모퉁이를 돌자 아버지의 궁전에 있는 정원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정원이 나타났다. 공주는 구석에 몸을 숨겼다. 이윽고 아름다운 비둘기 두 마리가 날아와 의자에 앉았다. 자세히 보니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궁전의 정원에서 황금가위와 황금바늘, 진주통을 채워간 비둘기였다. 공주는 너무 놀라 기절할 뻔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비둘기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왕좌에 앉아있던 비둘기들이 몸을 한번 부르르 떨자 공주가 궁전 정원에서 보았던 비둘기는 잘생긴 청년으로 변하고 다른 비둘기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로 변했다. 둘은 대리석 분수의 맑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웃으며 물놀이를 하더니 잠시 후 분수에서 나와 왕좌에 앉아 몸을 말렸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가 청년에게 말했다.
왕자님, 저와 함께 카프산으로 가요.
아니요, 공주. 나는 이곳에 남겠소.
제 생각엔 요즘 왕자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인간을 사랑하게 된 것은 아니겠죠?
청년은 이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름다운 처녀는 실망한 듯 비둘기로 변해 날아가 버렸다.
잘 있어요, 왕자님.
비둘기가 날아간 후 젊은이는 왕좌에서 일어나 정원 저편에 있는 궁전으로 사라져갔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공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막연한 두려움 속에 청년이 사라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궁전에 도착해보니 열린 문과 창문을 통해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안은 요정의 궁전처럼 아름다웠지만 동물은 물론이고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보이지 않자 공주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궁전 바닥에는 아버지의 궁전에도 없는 매우 진귀한 비단 양탄자가 깔려있었고 그 위에는 황금으로 조각된 커다란 화병들이 놓여있었다. 넋을 잃고 걷다가 그녀는 어떤 방문 앞에 도착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침실이었다. 방 한 구석에 황금으로 만든 침대가 놓여있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홍보석, 노곡 그리고 금강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숨을 곳이 있나 급히 둘러보니 구석에 옷장이 놓여 있었다. 공주는 얼른 옷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숨을 죽이고 열쇠구멍을 통해 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청년이 방 안에 들어왔다. 그는 긴 의자에 앉아 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손수건 안에는 비둘기가 낚아채 간 공주의 황금 가위와 황금 바늘, 진주통이 있었다. 그것을 본 공주는 놀라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이것들은 내 손에 있지만 지금 이 물건들의 주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곳에서 벗어나 그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하지 못한다면 난 자살하고 말 거야.
공주는 더 이상 옷장 속에 있을 수가 없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청년에게 달려갔다.
왕자님, 저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 절대 자신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공주님, 어떻게 여기 왔죠? 여기는 사람이 올 수 없는 곳인데 잡히면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에 공주는 아버지의 궁전 정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에 오게 된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공주님, 공주님께서 보았던 그 처녀는 카프산 뒤에 사는 요정 왕국의 공주입니다. 나는 공주님처럼 사람이며 한 나라의 왕자이기도 합니다. 요정 공주는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비둘기로 만들었답니다. 만약 공주님을 누가 본다면 우리 둘 다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서 앞장서서 이곳에서 나가요. 운명에 순종하고 왕자님께서 요정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날까지 기다릴게요.
그렇다면 공주님은 오늘부터 내 아내가 된 겁니다. 당신을 이곳에 잘 숨겨두겠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왕자는 사랑하는 부인을 낮에는 비밀스러운 곳에 숨기고 밤에는 밖에 나오게 해 즐겁게 지냈다. 꿈 같은 날들이 흘러갔다.
낭독에 이어서 이승기의 결혼해줄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요. 왕자는 요정의 마법에 걸려 비둘기로 변한 것이고 왕자는 공주를 사랑하게 돼서 공주의 정원에 찾아가 황금가위, 황금바늘 같은 공주의 물건을 물어왔던 거군요.
그런데 그런 왕자를 요정이 사랑하고 있죠. 삼각관계죠? 삼각관계.
그러네요. 공주도 네. 왕자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요정만 좀 빠져주면 되는데 요즘 플리즈 빠져줄래? 이렇게 이거 얘기하지.
민담이잖아. 이거 민담. 네. 이거 사실 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 아닌가요? 아닌가요? 어른들 있는 거죠?
어른 동화인가 봐요.
네. 네. 뭐 어린이들이 읽더라도 미리 그 연애의 쓴맛을 알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삼각관계란 늘 존재한다는
그러게요.
거. 그러게요. 네, 알려줘야죠. 자, 어쨌든 이 요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그런 요정은 아니에요. 터키의 요정은요.
팅커벨 같은 요정이 아니군요. 네. 어쨌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왕자와 공주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두 사람의 사랑이 완벽해지려면 왕자가 마법을 풀고 다시 온전한 인간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 과정을 풀어가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고전 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와!
와, 네, 함께 읽고 계신 책은 세계 민담 전집 터키 편입니다.
네,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터키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후 이 날짜 동안은 외출하거나 남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생후 이 날짜 동안 엄마와 천사들이 아기를 보호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이 죽은 후 이 날짜가 되면 고인의 가족들이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장만해 나누어주는 풍습도 있습니다. 이 숫자는 과연 몇일까요? 1번 40, 2번 100.
네, 너무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요.
네네.
나이로 치면은 이 나이보다는 네, 정답 나이까지 사는 사람들이 더 많죠. 네, 정답 나이.
그럼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정답 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 인구를 따져 보시면은 이 네. 정답에 해당하는 나이가 더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반대로 보내주시고요. 내가 아는 옛날 이야기도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터키는 프로포즈 받았던 곳이라 제 생에 가장 로맨틱한 장소로 남아있습니다. 남편과 그때 했던 약속이 아이들과 다시 가자는 것이었는데 지킬 수 있겠죠? 김혜미 씨였고요.
네. 그리고 한은수님 노래 잘 부르는 혹 달린 도깨비 이야기와 화장실의 빨간 손 파란 손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네, 그리고 8830님이 옛날 이야기라고 할 수 없지만 망태 할아버지요. 저희 아이들에게 써먹고 있는데 아직 먹히네요.
망태 할아버지.
손경철님, 옛날 이야기에는 조상들의 삶과 생각이 함께 버무려져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생각할 거리도 많죠 하셨고요.
네, 그리고 김용배님, 어릴 때 에디슨 이야기를 읽고 저도 과학자가 돼볼 거라고 과학상자를 사서 과학상자에 있는 전선을 멀티탭에 기세 등등하게 꽂았죠. 그리고 멀티탭에 불꽃이 튀더니 두꺼비집이 내려가서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네.
김영환님이 보내셨습니다. 옛날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로 아스라 얘기가 생각나네요. 사랑을 하면 갈망해 죽고 마는 아스라. 어릴 때 그 대목이 뇌리에 남아서 나중에 찾아보니 독일의 시더라고요.
그렇군요.
9286으로 보내주신 분 오래전 성지순례로 터키 가서 케밥 맛있게 먹었어요 하셨고요. 조금 전에 게시판에 올라온 김현숙님의 사연. 네.
네.
읽어주시죠.
뭐든 처음은 힘들고 두려운 것 같아요. 영국에 살다가 새로 시작하는 한국 생활은 너무 외롭고 낯설었죠. 근데 작은 아이 학원 가는 중에 차 안에서 EBS 고전 읽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네요. 아이 내려주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어찌나 아쉽던지 결국 반디 앱을 받아 아쉬움을 해소했어요. 요즘은 남편보다 저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고전 읽기. 저에겐 네,
갑입니다.
갑입니다. 네. 예, 갑, 예, 갑자군요. 예, 그 예. 한글부터 좀 배워야겠어요. 권진영은요. 네. 아이와 학원 가는 길 즐겁습니다. 룰루랄라도 외롭지 않아요. 명로진 권진영 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네.
웬만한 남편이나 부인보다는 고전읽기가 더 낫죠.
고전읽기입니다. 고전읽기.
자,
네, 이제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주가 아기를 가졌어요. 해산할 날이 다가오자 왕자는 공주를 자신의 부모님이 계시는 왕국으로 보냅니다. 궁전 안에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자신의 이름 바흐티아르를 위해서라도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간청하라고 시켜요. 그 이름 덕에 공주는 성안 창고에 머물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음 날도 비둘기 왕자가 창가에 날아와 아기는 잘 있는지 물었다.
여보, 왕이신 나의 아버님과 어머님은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
아직 모르고들 계세요.
나는 이만 가봐야겠어. 잘 있어요?
이런 대화를 들은 집사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야, 이봐요, 어머니. 조금 전에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어?
에? 나의 남편인 바흐티아르와 이야기했답니다.
바흐티아르가 누구요?
비둘기예요.
집사장은 공주가 요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두려움에 떨며 달려가 왕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렸다. 왕은 바흐티아르라는 이름을 듣고는 매우 흥분했다. 어린 나이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이 바흐티아르였던 것이다. 바흐티아르가 사라진 후 그의 방은 검은 천으로 덮여 아무도 출입을 못하도록 잠겨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왕도 왕비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즉시 바흐티아르의 집 방문을 열게 한 다음 그 방으로 아이 엄마를 데리고 가. 아이와 함께 바흐티아르의 침대에 눕혀라.
그날 이후로 왕과 왕비는 손자와 며느리를 애지중지 보살폈다. 어느 날 왕비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얘야, 제발 내 아들에게 대해서 말했어. 내 아들에게 말해서 비둘기 처지라도 좋으니 우리가 보고 싶어 한다고 말을 좀 전해다오.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구나.
예, 어머님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꼭 어머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었다. 여느 때처럼 오늘도 비둘기가 날아와 창가에 앉았다.
잘 지냈어, 여보? 사랑하는 허피아로도 잘 지내지?
예, 우리 둘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께 부탁이 있는데요.
그래, 그 부탁이란 게 무엇이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어요. 비둘기 모습이라도 좋으니 당신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세요.
알겠어. 그렇게 하겠어. 나도 부모님이 그리웠다오. 내일 저녁 이 시간에 이곳으로 오시라고 전해주시오. 그렇지만 나에게 아무 말도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하지 마시라고 하시오.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면 난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오.
왕자는 이 말을 남기고 날아가 버렸다. 공주는 왕자가 남긴 말을 왕과 왕비에게 전했다. 다음 날 저녁 왕, 왕비, 대신들, 집사장, 하인, 하녀들 그리고 모든 궁전의 사람들이 공주의 방에 모였다. 모두 흥분 속에서 비둘기를 기다렸다. 비둘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동안 바라보다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푸드득 날아가 버렸다. 비둘기가 날아간 후 왕비는 기절했다. 왕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모두 돌아간 후 왕비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얘야, 너도 보다시피 우리는 몇 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했단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대를 이을 왕자가 없단다. 너도 왕자 없이는 살 수 없을 게다. 제발 내일 저녁 바흐티아르와 이야기해서 그 애를 구할 방도가 없는지 알아보렴.
어머님 말씀이 옳아요. 내일 왕자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날이 어두워지자 비둘기가 공주의 창가에 와 앉았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아들과 아내의 안부를 물었다.
왕자님, 저희는 모두 잘 지내요. 그렇지만 당신 없이 지내는 나날이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도 모두 슬픔에 잠겨 있답니다. 어머님께서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울 수 있을지 물으셨어요. 당신을 옛날 상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보, 그 요정은 내가 태어난 지 40일 만에 궁전에서 나를 훔쳐왔다. 그 후로 줄곧 그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후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소. 오늘 저녁은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소. 내일 와서 내가 헤어날 방도를 말해주겠어.
다음 날 저녁 왕, 왕비, 대신들, 집사장, 하인, 하녀들 그리고 모든 궁전 사람들이 공주의 방에 모였다. 모두들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비둘기가 날아와 창가에 앉았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아내와 아들의 안부를 물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나를 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알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요. 내가 가장 쉬운 방법을 말해주겠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실패하면 이후로 나를 절대 볼 수 없을 것이오.
왕자가 이렇게 말하자 공주는 왕과 왕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왕과 왕비는 뭐든 하겠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왕자님, 당신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왕과 왕비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십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명심해서 듣고 그대로 하시오. 만약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
빨리 말씀해 주세요.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내일 아침 일찍 시종들은 시장에 가서 솜을 사시오. 반드시 솜을 땅에 닿지 않게 들고 궁전으로 가져와야 하오. 그런 다음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 솜을 꼬아 실을 만드시오. 또 땅에 닿지 않게 하여 그 실로 옷을 짜시오. 오후가 되기 전에 그 털실 옷을 들고 애굽 술탄 사원에 가시오. 그 사원의 뜰에 비둘기들이 놀고 있을 것이오. 그 비둘기 중 맨 앞에 몸은 하얗고 산옷빛 주둥이에 산옷빛 발을 한 비둘기가 바로 나요. 사원에서 오후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기 전에 그 털실 옷을 내게 던지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시오. 모든 것을 오후 기도 시간 전에 마쳐야만 하오. 내가 말한 것 중 하나라도 잘못하면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오.
말을 마치고 왕자는 날아가 버렸다. 그날 밤 공주, 왕, 왕비 그리고 모든 궁전 사람들은 아침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드디어 날이 밝자 시종들은 새벽같이 시장에 가서는 상점문이 열리자마자 솜을 사서 땅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 궁전까지 가지고 왔다. 하인, 하녀 그리고 시종들이 모조리 동원되어 쉬지 않고 일한 끝에 털실 옷이 완성됐다. 털실 옷이 완성되자 미리 준비시킨 마차를 달려 애굽 술탄 사원으로 향했다. 어느새 정오가 거의 가까워오고 있었다. 마차에서 내려 사원으로 들어가니 뜰에는 수백 마리의 비둘기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맨 앞에 몸이 하얗고 부리와 발이 산옷빛인 비둘기가 있었다. 오후 기도 시간을 알리기 위해 기도를 읊는 무예진이 첨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시종장은 그 비둘기에게 다가가 털실 옷을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차에 올랐다. 그리고 다른 시종들과 함께 궁전으로 향했다. 왕, 왕비 그리고 공주는 초조해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종장은 궁전으로 돌아와 자신이 할 일을 일일이 설명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궁전의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새 옷으로 단장한 궁전 사람들은 기쁨과 흥분에 넘쳐 궁전의 문, 계단 그리고 정원에서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궁전의 정문에는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아이, 왕자가 언제 어떻게 올까?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한 명의 병사가 헐레벌떡 궁전의 정원으로 뛰어들어와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오십니다! 오십니다!
왕, 왕비 그리고 공주는 서둘러 정문으로 향했다. 잠시 후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 궁전 정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왔다. 왕자는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았다. 부자가 상봉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떨어질 줄을 몰랐다. 모든 사람이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네. 이 이야기는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해피엔딩.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전래동화 중에 백조 왕자 있잖아요. 계모가 마법을 걸어서 왕자들을 백조로 변하게 했는데 동생이 말은 하지 않고 찔레로 옷을 만들어서 백조 오빠들에게 던지자마자 마법이 풀렸다는 그 얘기하고 그렇죠. 좀 비슷하죠. 네. 백조 왕자의 모티브도 터키 민담에서 나왔나 봅니다.
이 민담 쓰는 분들이 한 5년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너희는
봐요.
이런 거 써라. 우리는 이런 거 쓸게.
겹치지 않게 그래도
거기 백조로 가고 우리는 비둘기로 가자. 뭐 이런 거.
조금씩 바꿔서.
그랬나 봐요.
어쨌든 왕자가 자기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어난 지 40일 만에
네.
궁전에서 그 요정이 나를 훔쳐갔다.
훔쳐갔어.
예, 요거 40. 40이라는 숫자가 터키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우리나라도 왜 3-7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3-7일, 3-7일.
21일 동안은 그렇죠. 이런 문화들이 나라마다 있나 봐요. 그래요. 뜬금없지만 이민규 씨는 네. 딸이 며칠 됐나요?
오늘 70일 됐습니다.
어, 잘 크고 있죠?
네, 아주 귀엽습니다.
70일, 야.
70일. 아이고, 이쁘겠다.
그리고 어쨌든 이 터키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40일째가 되면은 고인의 가족들이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장만해서 나눠주는 풍습이 있고요. 어,
그래서 알리바바에 나오는 도둑도 40명이구나.
그래, 그래. 아, 알리바바 40일.
네, 이렇게 유추해보면 터키에서는 그쵸. 나이 마흔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나이일 것
뭐,
같아요. 왠지.
터키뿐만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죠. 40 정도 되면 이제 꺾어지면서
어...
원숙함을 향해 가는
그렇군요.
인생의 가을을 향해 가는 그런 얘기죠. 어쨌든 아, 이 마법에 풀린 왕자와 공주 자신의 왕국에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민규 씨.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진영의 고전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7월 30일 수요일 제목 터키 부총리의 망언 터키 하면 보수적인 이미지가 연상이 된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대개들 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오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 뷸렌트 아렌트 터키 부총리가 망언을 했다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웃어서는 안 되며 휴대전화로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 얘기해서도 안 된다. 아, 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내가 지금 터키에 살고 있다면 아주 그냥 큰일 났겠네. 여자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웃지 말라니. 그리고 휴대전화로 음식 요리법이나 언제 결혼하니 누구한테 무슨 일 생겼니 이런 사소한 얘기들도 하지 말라니. 그럼 여자들은 안 되고 남자들은 된다는 겁니까 부총리님? 터키 민담은 정의와 도덕을 강조한다면서요. 그 정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의란 말씀입니까? 이에 대해 터키 야당 지도자인 에크 멜레딘 이샨 노글루가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한다.
터키는 더 많은 웃음을 필요로 한다.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웃을 필요가 있다.
나 터키 가서 개그우먼 할까? 아, 터키어 모르는구나.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딥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제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크리스마스 북스에서 행복한 수업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와 연극 가족의 왈츠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터키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숫자는 1번 40입니다. 40.
40.
선물 받으실 분은요. 반대로 김숙인님, 김세훈님 그리고 문자로 5952-3319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자분들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 푸시캣 돌스의 자이호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8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송도 트라이벌의 공개방송 네, 고전 북코스트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공개방송 신청 게시판에 신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세계 민담 여행 계속됩니다. 내일도 계속되고요. 네. 머리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고전일기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